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드리기 전에 빛이시며 생명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의 빛을 받아서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이 다 물러나고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보면서 아버지 말씀대로 살며 능력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젖만 먹는 사람들이 아니라 단단한 음식까지 먹어서 아버지 주님 오실 때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아버지 주님 앞에 상맞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비참한 한 분 한 분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일주일에 한 번 듣는 이 말씀을 와서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청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3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부터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이라. 너희는 하나님의 경작지요 하나님의 건축물이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현명한 건축가와 같이 기초를 닦았더니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지으니라. 그러나 각 사람은 그 위에다 어떻게 지을지 주의해야 할 것이라. 이 닦아놓은 기초 외에 아무도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제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지피나 그루터기로 지으면 각 사람의 일한 것이 나타나게 되리니 그날이 그것을 밝힐 것이라. 이는 그것이 불로써 드러나고 또 불은 각 사람의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세운 그대로 있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불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불에 의해서인 것처럼 그렇게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요, 이미 벌써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사역자로서 편입이 되는 겁니다. 문제는 사역자로서 편입이 되어 있지만 잘하지 못해서 일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로 처음에 태어나면은 눈도 귀도 열리지 않습니다.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차츰 열려서 보게 되고 또 어머니 젖을 빨아먹게 되고 또 귀로 듣고 철이 들게 되고 이렇게 돼서 결국은 과정을 거치면서 점점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도 거듭나는 순간에 누구나 다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리스도의 군사로 됐지만 어린아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요즘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린아이들이에요. 요즘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시대에도 너희는 젖만 먹는 자들이 되었다.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자들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받았는데도 아무것도 짓지 못하고 그저 허허벌판 속에 있다가 주님 만날 때 주님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희생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거기에 주님이 머릿돌이 되셨는데 그렇게 기초를 단단하고 주님 자신이 머릿돌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집을 아무것도 짓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집을 잔뜩 지어놨는데 나중에 보니까 불러다 타버려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건물을 짓는 것도요. 건축가가 설계하고요. 설계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것을 또 시에 시정부에 가가지고 아키텍처한테 그 또 어프로블 받고요. 여러 가지를 점검한 다음에 자재들 사가지고 올립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이 세상에서 일한 거 일한 만큼 올라갑니다. 내가 일한 만큼 하늘에 올라가서 그게 내 집에 자료가 되는 거예요. 그 산성에 보면은 반석 위에다 집을 잘 짓세,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가 우리 집 잘 짓세 이런 찬송가를 누가 만들었지만 사실입니다. 이게 사실인데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이걸 깨닫고 집을 잘 지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을 집을 지었는데 헛된 것만 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건물도 100층, 150, 100몇층 올라간 집 같은 거는 정말 세밀한 설계를 해서 올라가지 않으면 허물어진다고요. 세상의 집도 그런데 하물며 영원한 내 집, 내가 집을 진 만큼 상을 받는데 이것을 모르고 그냥 대충대충 산다면 이것처럼 억울한 게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은 신령한 말씀의 젖을 먹음으로 자라가라고 그랬어요. 자라가라고. 자라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들이나 물론 자매들은 교회에서는 잠잠하라고 그랬지만은 얼마든지 나가서 일할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일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옛날 사도 바울 때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지간이 사도 바울과 동역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동역해가지고 성경에 그들의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성경에 평신도란 말은 없어요. 평신도란 말은 어디 찾아도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에는 니골라당을 내가 미워한다고 그래서 성직자들과 평신도를 구분해서 저 사람은 성스러운 직업을 가진 사람이다. 저 사람들만 존경하면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지 못하게 사단은 이렇게 바보로 만드는 이런 때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10절 보게 되면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현명한 건축가와 같이 기초를 닦았더니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지으리라. 사도 바울은 사도입니다. 사도들은 사도나 선지자들, 구약시대는 선지자들이고 신약시대는 사도들입니다. 결국 신구약을 통틀어서 사도와 선지자라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기초를 닦는 거예요. 이 기초를 닦는 사람들은 엄청난 고생을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가지고 사람들을 거듭나게 해서 이렇게 해서 교회로 인도해서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오늘날도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때 같은 사도들은 아니지만은 그런 은사를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들의 표적은, 사도의 표적은 능력을 행하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사도의 표적은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 모든 고난을 이겨내는 사람의 교회를 털을 닦을 수가 있죠.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 털을 닦지 못해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털을 못 닦으니까 교회를 세울 때 그냥 있는 사람들 데려다가 그냥 교회 문패를 붙이긴 쉽지만은 그러나 실질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도해서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보통 어렵고 보통 힘들고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현명한 건축가와 같이 기초를 닦았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거듭나자마자 이 사람은 고난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전서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한 편지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지으리라. 사도와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다 순교했지 않습니까? 선지자들도 순교하고 사도도 순교했잖아요. 그들의 순교의 피를 받으시고 세우신 주님의 피뿐만 아니라 그들의 피를 다 받으시고 기초를 세우셨는데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지으니라. 우리는 그 위에 지으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우리는 다 되는 거 짓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을 짓는데 결국은 그 11절 보면은 이 닦아놓은 기초 외에 아무도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시라. 털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닦아놨는데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기초는 반석으로 하죠. 반석. 단단한 바위로 합니다.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이분은 너희 건축자들이 쓸데없다고 제쳐놓은 돌이었지만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나니 이는 하늘 아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라고 하더라. 결국 무엇입니까? 쓸데없다고 제쳐놓은 건 뭐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생명을 받는 그 하나님의 집의 기초석인데 이것을 버렸어요. 그걸 죽였단 말이죠. 죽였어요. 그러나 결국 그분이 나중에는 모퉁이의 머리똘이 되었다. 모퉁이의 머리똘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사야서 28장 16절을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시온의 한 돌로 기초를 두었나니 시험 받은 돌이요 귀한 모퉁이 돌이며 단단한 기초라.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한 돌로 기초를 두었습니다. 시험 받은 돌이에요. 우리 주님은 모퉁이 머리돌인데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단에게 시험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분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귀한 모퉁이돌이고 단단한 기초라. 그러니까 이분을 믿기만 하면은 절대로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 다급한 게 뭡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고요, 너무너무 무서우니까 산들아 나에게 덮쳐라, 바위야 나에게 떨어져라. 어? 여러분 산이 자기 위에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요번에 요즘에 칠레 지진이 나가지고 수천 년 동안 잠자던 화산이 터지니까 알젠틴까지도 재가 넘어가지고 이게 뭐 엄청난데 화산재만 맞아도 난리가 나는데 어떻게 산이 나에게 떨어지라 그러고 바위가 떨어지라고.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 무서우니까 차라리 산이 떨어지는 게 낫고 바위가 나에게 떨어지는 게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급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갑자기 오시니까 다급하게 되는 거예요. 오직 하면은 왕들과 권세자들이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편지할 때 에베소 2장 20절로 21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졌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고 그분 안에서 건물 전체가 함께 알맞게 맞추어져 주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가며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머릿돌에 하나하나하나 붙어가지고 멤버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멤버가 되는 것은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주님께 붙어서 건물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교회 멤버예요. 그렇게 교회 멤버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 멤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멤버가 될수 있어요. 아무나 교회에 들어오면 그냥 이름 적어가지고 등록받는 게 아닙니다. 이 등록서라는 거는 거듭난 사람들, 주님의 정말 모퉁이돌에 붙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생명을 받은 사람들만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너무나 쉽게 멤버를 만들죠. 그래서 지금 살아있는 미국 교회 보면은 침례교회 같은 데 보면은 절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교인으로 쳐주지 않습니다. 형제교회 같은 데서는 그런 사람들을 예배드릴 때도 저쪽 뒷석에,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그쪽에서 거듭날 때까지는 거기서 구경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고지식해 보이지만은 사실 이렇게 할때 그들이 야 나도 거듭나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이 하나님의 자녀 특권이 엄청난 겁니다. 형제자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자매가 되는 건데 이게 보통 특권이 아니거든요. 보통 특권이 아니에요. 자, 왜 우리가 이 집을 지을 때왜 주의를 해야 되느냐? 거룩하신 주님의 기초석 위에 집을 짓는데 아무나 갖다 놓으면 안 돼. 그 기초에 아무나 갖다 놓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주님께서 기초가 됐기 때문에 주님이 공중에 임하시고 휴거가 되면은 제일 먼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되는 거예요. 혼인식에 가기 전에 심판석을 거쳐야 됩니다. 심판석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 심판석은 우리 자신이 심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행한 이 일을 심판하는 장소예요. 그래서 불로 심판에서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없으면 평생 동안 일한 것이 다 허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자신은 구원을 받아요. 이거를 불가한테 구원받은 것이다. 아무것도 걸치지 못하고 불났을 때 그냥 뛰어나와서 구원받은 것 같은 그런 증상. 구원은 받아요. 근데 부끄러운 구원이죠. 뻘거벗고 구원받으니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서 지어야 된다. 조심해서 지어야 된다. 우리는 할 말이 없죠. 성경 전체가 어떻게 지어야 될 것에서 나오거든요. 아까 우리 히스패닉 형제들한테 얘기했어요. 이런 건물도 성경에 보면은 어떤 집도 지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지은 자가 없이 생긴 집이 없다. 하물며 이 천지 만물이 그냥 생겼겠느냐? 이 교회 건물, 한 50년 전에 지어진 건물 같은 거, 이것만 해도 아티시아 시청에 가서 누가 설계했고, 어떻게 지어졌고, 재료는 어떻게 썼고, 이런 것들을 보려면은 거기 가서 모든 서류를 다 뒤져보면 알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이 집을 설계한 사람도 알게 되고, 이 집을 시공한 건축회사도 알게 됩니다. 알게 돼. 이 집에도 앉게 되는 거예요. 하물며 이 땅덩어리하고 모든 천지 만물, 별과 달과 별,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그냥 생겼겠냔 말이에요. 그냥 생긴 게 아니죠. 분명히 설계한 분이 있죠. 만드신 분이 있죠. 그분은 알려면 어떻게 돼요? 우린 성경책을 찾아가서 봐라. 아, 이분이 이렇게 해서 했구나. 왜 이걸 만들었느냐? 왜 이걸 만들었고, 왜 나를 만들었느냐? 왜 나를 이 세상에 보냈느냐? 앞으로 주님이 오시는구나. 아, 주님이 오시면 내가 그분 앞에 서야 되는데 어떻게 될 것이냐? 내가 지금 무엇을 할 것이냐? 아, 집을 지으라고 그러는구나. 집을 지려고 먹고 살라고 사는 게 아니라 집을, 아, 그런 것이구나. 아, 집을 제대로 안 지면 이렇게 되는구나. 제대로 지면 상을 받는 것이구나. 이것을 알라고 성경을 준 거예요. 성경 공부는 우리 창조주신 주님의 뜻을 알고 그분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이고 내가 이 땅에 살고 그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기록해 놨는데 이것은 성경 한 권을 줬기 때문에 이대로 내가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주님 앞에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그분 앞에 말씀 앞에 벌거벗은 채로 서서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말씀대로 네가 하지 않은 거 왜 안 했느냐? 아, 난 몰랐습니다. 어? 여기 보니까 아, 지금 아, 고린도전서 3장 아, 9절로부터 13절에 있지 않느냐? 그거 그때 교회에서 어느 목사를 통해서 이걸 설명을 듣지 않았느냐? 깨닫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성경 한 권을 내가 몰랐다 갈 수 없는 거예요. 이 성경 전체를 다 알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분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분이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 것이고 그분의 계획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만 상을 받는 것이고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은 가겠지 이거 살고 있는 거예요. 천국 가서 뭘 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천국 가는지도 모르고 이런 데 살고 있어요. 저는 양원을 다니면서 많은 할머니들 만나봤지만 지금도 만나보면은 없어요 확신이. 대부분이 없습니다. 뭐가 뭔지 몰라. 평생은 그냥 예배만 참석하고 그냥 아멘 할렐루야만 했지 정말 이 말씀을 들어가지고 말씀을 깨달아서 이 말씀들을 행하는 사람이 지극히 지금 때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심판을 받지는 않습니다.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아요.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않아요. 믿지 않기 때문에 정죄받고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일이 심판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백보자 심판, 천연왕국 끝에 가서 백보자 심판 때에서는 그때는 그 믿지 않은 사람들이 심판받기 때문에 그 사람 자체가 불못에 들어간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한 일이 잘못됐을 때 그 일이 불에 들어가지만 나중에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 자체가 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혼들이. 이걸 알아야 됩니다. 똑같은 심판석이에요. 첫 번째 심판석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이고 마지막 심판석은 하나님의 심판석이에요. 이거 백보자라고 그래요. 근데 사단이 사람들을 사용해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하나님의 심판석으로 바꿔놓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바꿔놓으니까. 이렇게 사단은 이 말씀을 바꿔놔서 결국은 이렇게 사람들이 손해를 보게 합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가 손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장사꾼들이 열심히 장사해 돈 버는 거 아닙니까? 장사꾼들이 문만 열어놓고 아무것도 일 안 하면 손해만 보게 되는 거예요. 렌트 내야 되죠. 나중에 아무것도 못 찾는 거예요. 손해만 본다. 여기 손해본다 그러지 않습니까? 손해만 본다. 자 고린도 후서 5장 9절로 10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9절로 10절. 이 때문에 우리가 애쓰는 것은 거하든지 거한다는 것은 우리 몸 안에 사는 거지만 육신에 살면 사는 거예요. 떠나든지 이건 죽는 거예요. 육신을 떠나는 거예요. 내 혼이.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바라는 것이라. 아 내가 지금 죽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지. 내가 죽으면 천국 가겠지. 근데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확신이 없으면 죽어도 없는 거예요. 왜? 그 확신은 내 혼이 받는 거예요. 내 혼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사람은 영원토록 기쁘시게 못하는 거예요. 아, 내가 죽으면 될 것 같아요. 정말이에요. 그게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지. 육신만 벗어나면 똑같은 내 혼은 같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10절을 보니까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가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 몸을 주신 건 뭐죠?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한다.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영혼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쳐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이 모든 것들을 전부를 알려주는 거예요. 성경 전체는 예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천지를 창조하셨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나오죠. 이게 예언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주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두 번 있는 겁니다. 두 번. 반드시 두 번 있어요. 구약에 예언한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들이 그 당시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것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짬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이렇고 저렇고 판단할 짬이 없어요. 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바라보는 사람은 내 자신을 돌보기도 바쁜 거예요. 내 자신의 모습, 내가 한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심판받는 것을 알게 되면요.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집에서 한 말은 아무도 안 듣겠지. 그러나 세상 속담에도 낮에 말은 쥐가 듣고 밤에 말은 쥐가 듣고 새가 듣고 밤에 한 말은 쥐가 듣는단 말이죠. 그리고 뭐라 했죠? 너희가 속에서 집안에서 이렇게 한 얘기를 하나님께서는 지붕 위에서 선포한다 그랬어요. 앞으로 뭐죠? 우리가 정말 집안에서 아무도 없을 때 교회가 아닌 곳에서 또 내 혼자 무슨 생각을 하고 말한 것들이 그게 나중에 주님께서 다 공개적으로 다 알린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아니 내 집을 막 짓기 바쁜데 남의 집을 짓든 말든 무슨 상관이에요. 물론 그 사람들이 물으면 내가 충고를 해줘야죠. 그러나 내 자신 집 짓기 바쁜 사람은 바쁜 거예요. 그리고 그러므로 자나깨나 자기 자신의 그 영적인 상태를 돌보게 바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로마서 14장 10절 11절 또 봅니다. 계속 나옵니다. 이게 성경이 반복되는 거예요. 이 설교도 내용이 반복되고 성경으로 반복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또 하는 건 뭐죠? 반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말에도 그런 말 있죠? 반복은 강조다. 자꾸 똑같은 말이 나오죠. 그건 못 알아들으니까 자꾸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못 알아들으니까. 아, 왜 송 목사는 자꾸 똑같은 얘기를 하느냐? 아니에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게 성령이 주는 대로 자꾸 반복되는 거예요. 왜? 내가 말씀을 깨달은 것 같아도 행하지 않으면 깨달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지식적으로 알아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깨달은 게 아니에요.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10절로 11절 보겠습니다. 8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의 것이라. 이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일어나서 다시 사셨으니 이는 죽은 자들과 사한 자들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모두입니다. 모두가 일대일로 서는 겁니다. 이는 기록된 바 주가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으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에 관해 설명하리라.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아 주님 저 사람이 이랬대요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내 자신에 대해서 설명해야 됩니다. 그런즉 우리가 더 이상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형제들 앞에 거치는 것이나 방해물을 놓지 아니하였는지 판단해야 하리라. 옛날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진노한 게 왜 그랬죠? 진노해서 그 광야에서 다 죽게 한 것이 뭐죠? 그들이 자기 장막에 들어가서 자기 집에 가서 불평했어요. 공개적으로 모세 앞에서는 그건 못했는데 집에 가서 부부지간에 또 자녀들과 함께 집안에서 불평불만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했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진노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편 139편에도 보면은 우리가 지옥에다 잠자리를 펼지라도 주께서 거기 계신다 그러죠. 주께서 거기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일대일로 무릎 꿇어가지고 주님이 물을 때 다 자백해야 되는 그 광경을 생각한다면 이걸 정말 깨달으면은 조심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이게 지혜의 시작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께서 안에 내주하는 사람들은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남을 판단해도 금방 회개합니다. 금방 회개하는 거예요. 금방 회개하는 거예요. 아까도 어떤 통역하는 집사님이 그러더라고 끝난 다음에 어떤 목사님이 통역을 하는데 success란 단어를 섹스로 번역을 해드라는 거야.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목사님 기도 더 해야 되겠습니다. 그랬대. 판단한 거죠. 그죠? 그러고 나니까 막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금방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있는 사람은 내가 실수를 해도 금방 여기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게 주님 앞에 판단 안 받는 거예요. 우리가 뭘 회개해야 됩니까? 뭐 남을 좀 미워한 거 뭐 이런 거 그거보다도 정말 회개해야 될 게 뭐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내가 주님 앞에 판단 받지 않도록 지금 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만 결국은 우리가 주님 만날 때 흠이 없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대신 보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보장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거듭나기만 하면은 환란에 들어가진 않아요. 대환란에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대환란. 환란에 들어가지 않는 게 어려움을 겪지 않는 게 아니라 대환란 속에 들어가지 않는다. 지금 있는 어려움은 대환란 속에 들어간 어려움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습니다. 보증이 있습니다. 성령의 보증을 준 건 뭐죠? 주님이 재림할 때 공중에 재림할 때 우리는 올라가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환난에 들어가지 않아요. 아, 그렇다고 해서 그럼, 아, 주님, 재림할 때 올라갈 거니까 뭐 해서 막살아도 되겠다. 천만에요. 그게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왜 올라가느냐? 주님 앞에 심판받으러 올라간다 하지 말아야 돼요. 응? 올라간다고 무조건 좋아할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설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응? 이게 사단이 이렇게 속이는 거야. 아, 환난을 통과하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헤어지는 게 아니라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올라가는 곳이 어딘지를 아는 사람은 그냥 하늘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먼저 서는 거예요. 심판대, 법정에 먼저 가는 겁니다. 법정에 먼저 서서 주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벌벌벌 떠는 거죠. 한편으로는 좋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12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 이제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지피나 그루터기를 쌓으면, 그렇죠? 결국 우리가 짓는 집의 재료가 여섯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금, 은, 보석, 그 다음에 나무나 지피나 그루터기.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하면 금, 은, 보석은 타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타지 않는 것. 공력이 그대로 남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무나 지피나 그루터기는 타는 거예요. 여기 나무를 추리라고 그러질 않았어요. 나무를 우드라고 그랬어요. 우드. 추리는 살아있는 나무죠?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우드는 뭐죠? 장작이에요. 마른 거예요. 마른 거. 불에 타는 거죠. 그 다음에 뭐죠? 지피라는 게 뭐죠? 집, 해입니다. 여러분, 볕단이 깎은 다음에 다 말리죠. 그게 지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이제 초가집을 만드는 거예요. 그레스는 뭐죠? 살아있는 풀을 얘기해요. 잔디 같은 거, 파란 풀을 얘기해요. 그건 그레스지만 지피라는 것은 뭐죠? 지피라는 것은 결국 말라 비틀어진 거죠. 해예요. 헤이. 헤이. 그 다음에 그루터기라는 건 뭔가 하면은 갈대인데, 그루터기는 갈대가 죽어가지고 다 말르는 갈대 얘기해요. 스터블, 리프라 그러지 않고 스터블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것은 죽어있는 말라, 완전히 마른 그러한 갈대를 얘기한다. 다 불로 타는 걸 얘기하죠. 자, 그러면 금에 대해서 우리 먼저 생각해 봅시다. 성경적으로 풀어보자고요. 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을 상징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성경이 나오느냐? 여러분, 그 모세에게 성막을 지라고 그럴 때 성전의 모든 기명들은 대부분 금 자체로, 순금입니다. 순금. 순금을 두드려서 만들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금을 입혀서 만들었습니다. 금을 입혀서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지성소 안에 있는 자비석 위에는 금으로 입혔어요. 자비석은 금으로 입혔어요. 그 다음에 그 빵을 차린 진설병에 있는 그 상, 그것도 금으로 입혔어요. 그리고 촛대도 금으로 입혔어요. 또 향로들, 빵을 차리는 진설병이나 촛대나 향로들은 금 자체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금 자체로. 여러분, 순금이 되면 어떻게 되죠? 24금이 아니라 100% 순금이 되면 물렁물렁합니다. 그걸로 이렇게 물렁물렁한 걸 가지고 이렇게 빚어서 만든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가장 귀한 거, 진설병, 촛대, 진설병 하나의 말씀이죠? 촛대는 성령을 얘기하죠? 향로는 뭡니까? 향로. 향로가 뭐 지성소 안에 있는 거, 기도하는, 기도의 그 제단입니다. 이것은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금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도 금은 귀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갈 살 새 예루살렘에 그 보게 되면은 그 길 자체도 길이 황금길입니다. 완전히 순전한 황금길이에요, 여러분. 황금길은 투명합니다. 순금은 투명하단 말이에요. 이건 우리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도성도 온통 금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투명한 유리 같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1장 21절 보겠습니다. 또 그 열두 대문은 열두 진주니 그 문들은 각각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더라. 그 도성의 거리는 순금이며 투명한 유리 같더라. 순금은 유리처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유리처럼 되어 있어요. 이게 참 얼마나 참 멋지겠습니까? 상상을 할 수가 없죠. 자, 그러면 이 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에 관련된다. 결국 하나님을 제일로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을 제일로 섬기는 사람들은 첫째 말 보면요, 그 사람들은 가장 작은 일에 충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있잖아요. 예배, 예배. 하나님이 그랬죠.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경배해 드린 자를 찬다고 했습니다. 예배, 주일날 한 번 드리는 예배, 같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 말이죠.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람들은 이 예배가 중요한지 몰라요. 뭐 조그만 일이 있어도 빠지고, 뭐 일이 바빠도 빠지고, 뭐 여행 가도 빠지고, 이 예배 때 내가 정말 주님 앞에 경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 때는 이 찬송을 부르는 것이 그래서 찬양과 경배의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이 찬양과 경배의 찬송, 이거 얼마나 귀한 순간인지 몰라. 이거를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드릴 때 내가 금으로 집을 짓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 그거 가지고 금으로 짓는 거야. 그건 나중에 지금 모르다가 나중에 주님 만났을 때, 아, 그거 난 몰랐습니다. 그러면 안 돼. 그게 거듭난 사람들은 어떤 현상에 나오는가 하면은, 저도 거듭나자마자 제일 먼저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하다는 거, 내가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이걸 깨달으니까 회사에서 출장을 가도 내가 출장 일자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열흘에 끝날 거를 6일에 끝나게 만드는 거예요. 노력해서. 그래서 출장을 가도 월요일날 새벽에 떠나든가 주일날 저녁에 떠나든가 그래가지고 토요일날 꼭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찌하든지 주일 예배는 본교회에서 안 빠지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노력하는 거, 정말 예배가 얼마나 귀하다는 거. 요즘 사람들은 은혜로 구원 받다고 생각하니까 예배 드리는 건 빠져도 되는 줄 알아. 요즘에 특별히 그런 현상이 너무나 많아. 그래도 장로교에서는 참 잘 가르치는 게 주일 성수. 주일은 죽어도 빠지면 안 된다. 주일 성수. 그 다음에 수요예배도 빠지면 안 된다. 기도에도 빠지면 안 된다. 하여튼 모일 때마다 빠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제가 다니던 잠실동 교회에서는 새벽이나 주일이나 수요일이나 금요일이나 성경을 꽉꽉 차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바보가 아니에요. 바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가장 귀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귀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시키는 게 아닙니다. 어려운 일을 절대 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나 사업이나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섬기고 그분께 영광을 돌릴 때마다 우리는 하늘에다 금을 차곡차곡 쌓는 겁니다. 이걸 깨달아야 되죠. 이거를 깨닫는 게 뭐죠? 이거를 이렇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아느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랬죠.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으로는 너희 자신을 위하여 땅에다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오히려 너희 자신을 위하여 하늘에다 보물을 쌓아두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냐. 그게 무슨 말입니까? 금은 보석으로 잘 지으라 이거예요. 여기서 계속해서 그렇게 해보면 내가 진질이 하늘에 계속 올라간다. 내가 이것을 할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올라가고, 내가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제일로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고, 이렇게 할 때, 이것이 결국은, 이 행위가 하늘에 올라가고, 그 보물이 된다. 그러면 거기에 마음을 두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쌓은 사람들은, 금을 쌓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늘의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은 하늘의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땅의 것만 쌓는 거예요. 죽을 것으로 싸가지고 다 불타버리는 걸 하는 거란 말이죠. 꼭 헌금하는 것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내가 어리면서도 10분의 1을 드리고 감사함을 예물이고 드리고 그래서 정말 이것이 주님을 제일로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올라갑니다. 그러나 거기에 주님을 제일로 섬기는 모든 행위는 다 포함돼요. 가장 첫 번째가 예배라고 그랬죠. 예배 때 우리가 헌금도 드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잘 깨달아야 돼요. 그게 어떤 미국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아내들을 사랑합니까? I love you를 몇 번씩 하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그런데도 자기 부인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여보,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만 예수님 다 압니다. 주님의 말씀을 당신이 따르지 않으면 난 당신을 사랑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해야 됩니다. 형제지간 사랑해야 되고 부부지간도 사랑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두 번째로 가게 사랑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자기 아내나 자기 남편을 나보다도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는 게 뭐죠? 가치가 없다는 얘기예요. 가치가 없다는 얘기예요. 때로는 우리가 눈물을 머금고 가까운 사람들을 버릴 때도 있어요. 주님의 일을 위해서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금이라는 거 가장 귀한 것이다. 하나님을 제일로 섬기는 것이다. 거기에 모든 예배를 비롯한 모든 행위가 다 있다. 이걸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럼 은은 무엇인가? 은은 첫째로 구속을 상징합니다. 구속. 구속을 상징해요. 우리 민수기 3장 47절로 49절 보겠습니다. 민수기. 구속이란 거는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어떤 대가를 치를 때 은을 사용했습니다. 민수기 3장 보겠습니다. 민수기 3장 47절로 49절 보겠습니다. 너는 명단대로 한 명에 다섯 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에 따라 받을지니라. 한 세겔은 20겔이라. 너는 나머지 사람들을 구속할 돈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하시더라. 레위인들로 구속한 사람들을 초관수의 속전을 모세가 취하였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첫째로 난 자들에게서 그가 받은 돈이 성세 세겔대로 1365세겔이더라. 모세가 주의 말씀에 따라 구속했던 그들의 돈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더라. 이게 속전이에요. 속전. 속전. 여러분 그 이스카르 유다, 가른 유다가 예수님을 은 20개로 팔아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팔 때도 20개로 팔아는 게 있죠. 그렇죠? 자, 또 한번 레위기서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27장. 레위기서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서 27장. 레위기서 27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2절부터 보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어떤 사람이 순전한 서원을 하면 그 사람들은 주께 너의 정한값으로 정해지리니 너희 정한값은 20세부터 60세까지의 남자면 너의 정한값은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이 될 것이며 만일 여자면 너의 정한값은 30세겔이 될 것이니라. 5살에서 20살까지면 너의 정한값은 남자는 20세겔이요 여자는 10세겔이니라. 1개월에서 5살까지면 너의 정한값은 남자는 은 5세겔이요 여자는 너의 정한 값은 3세겔이니라. 이렇게 계속 나가죠. 은 3겔로 결국 구속을 한다.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출애굽기 30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출애굽기 30장 13절로 15절 보겠습니다. 계수받은 자들 중에 드는 모든 자가 바칠 것은 이것이니 성소의 3겔대로 반세겔이라. 한 세겔은 20겔이라. 반세겔은 주께 봉헌되어야 할지니라. 계수받은 자들 중에 드는 모든 자는 20세 이상이 되어야 하리니 그들은 주께 봉헌할지니라. 봉헌할지니라. 그리고 뭐라 그랬죠? 그들이 너의 혼들을 구속하기 위하여 주께 봉헌할 때는 부자라고 반세겔보다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도 말지니라. 이렇게 이제 구약시대는 사람들의 그 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속전으로 은을 지불했습니다. 은을 지불했죠. 그래가지고 이 은이라는 것은 구속을 얘기해요. 구속. 자, 그럼 시장시대에는 어떻게 구속을 했느냐. 어떻게 혼들을 구속해서 어떻게 혼들의 값을 영원히 지옥갈 구원을 지옥갈 혼들을 어떻게 대가를 치러가지고 그 사람들을 지옥에서 끄집어냈느냐. 우리 베드로전서 1장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보겠습니다. 구약시대와 신약시대가 다릅니다. 구약시대는 은으로 했습니다. 자, 18절 봅니다. 1장 18절. 이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이어받은 너희의 허망한 행실에서 은이나 금 같은 썩어질 것으로 고색된 것이 아니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으면 그분을 믿게 되면은 옛날 구약시대 성도들처럼 은을 바칠 필요가 없어요. 은 한 세겔씩 바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혼을 위해서 이미 속전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구속을 얘기한다. 구속을 얘기한다. 결국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 피를 믿어서 그 혼들을 구속하게 해줄 때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은으로 집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은으로 집을 짓는 거예요. 아멘. 은으로 집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복음은 말씀 아닙니까? 복음은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시편 12편 보겠습니다. 시편 12편. 이 은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죠. 시편 12편. 6절 보겠습니다. 6절.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라 흙도가니에서 단련되어 일곱 번 정화된 은 같도다. 흙도가니에서 단련되어 일곱 번 정화된 은 같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연단을 받았습니다. 히브리말에서 한국말까지 올 때까지 일곱 가지 언어를 통해서 영어가 여섯 번째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모든 다른 말이 거기서 나왔죠. 히브리말, 아람말, 또 라틴말, 헬라말, 참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독일말, 영어 그래서 각 나라말로 번역됐잖아요. 그렇게 듣는 그럴 때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연단을 받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 말씀을 가져다니는 사람 번역하는 사람들을 막 그냥 죽이기도 하고요. 엄청난 연단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증거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구원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 이런 말씀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은으로 집을 짓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석이 무엇입니까? 보석은 쉽게 얘기해서 사람을 가르칩니다. 사람을 가르쳐요. 자, 우리 한번 말라기서 3장 17절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17절. 만군의 주가 말하노니 내가 나의 보석들을 만드는 그날에 그들이 나의 것이 되리라. 내가 그들을 아껴두리니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자, 자기 아들을 아낀같이 하리라. 아낀같이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나중에 죄를 용서해주고 보석처럼 만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 다음에 스가랴서 9장 16절 보세요. 스가랴서 9장 16절. 주 그들의 하나님께서 그날에 그의 백성의 양무리처럼 그들을 구원하시리니 이는 그들이 면류관의 보석들처럼 되어 그의 땅의 깃발처럼 들려 올려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나중에 남은 자들을 회개케 해서 깨끗하게 씻어서 그들을 온 세계의 제사장 민족으로 빛을 발하게 하는 보석처럼 되게 할 것이야. 자, 그 다음에 우리 잠언 31장 보겠습니다. 잠언 31장. 그 현숙한 연에 대해서 나오죠. 잠언 31장. 이게 보석은 사람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아, 잠언 31장. 잠언 3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낼 수 있느냐? 그녀는 루비보다 훨씬 가치 있느니라. 그러면 이 잠언 31장에 나오는 이 여인처럼 행동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루비보다 훨씬 가치가 있다. 그 사람이 보석도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폐물이 없어도 그 사람은 그냥 그 사람 자체가 루비보다 더 가치가 있다. 누가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못 깨달으니까 현숙한 년이 되는 것보다도 갖다 주렁주렁 매달면 되는 줄 알아서 합니다. 이걸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죠? 돼지 코에 금고리다. 돼지 코에다가 금고리를 아무리 해봤자 돼지는 돼지입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직하면 주님께서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 그랬을 거예요.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 자,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했죠? 마태복음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말고 너의 진주를 돼지들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다시 돌아서서 너희를 공격할까 함이라. 결국 아직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을요,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그 혼을 이겨오는 사람이죠. 이겨오는 사람은 그때마다 그 사람이 보석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늘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때마다 보석을 하늘에 쌓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랬죠. 사도 요한을 통해서 미혹하는 자들을 조심하라. 미혹하는 자들이 먼저 속게 하는 거예요. 속게 하는 거예요. 요한 2서 1장 7절로 8절 보면은 많은 미혹하는 자들이 세상에 들어왔나니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자들이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여 적그리스도라.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 이는 우리가 이뤄놓은 것들을 잃지 아니하고 온전한 상을 받으려는 것이라. 결국 예수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게 뭐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사실, 하나님이 성육신을 했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영을 가진 사람이에요. 아무리 그들이 말을 정말 아주 예의롭게 하고 그들의 옷도 깨끗하고 그들이 아주 정말 사랑도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신하지 않는 자들은 미혹하는 자들이라. 비옥하는 자들이라. 사단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랬습니다. 빛의 천사라. 마치 자기가 그리스도처럼 가장하기 때문에 사단을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할 것은 사단도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뭐죠? 메시아입니다. 사단도 메시아는 원래 메시아였는데 그가 범죄해서 루시퍼가 된 것입니다. 하늘의 보호자의 보호자를 덮는 그룹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과거가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고 타락했을지라도 사람들에게는 아직까지도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가장해야 되기 때문에 하늘에 있던 모든 것들을 보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알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미혹한다. 말씀으로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상을 잃지 않도록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미혹당하면 안 됩니다.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 빌라도 백의 천사에게 편지할 때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 그렇게 얘기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론적으로 금과 은과 보석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는데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삶의 완전 중심에 모시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면서 그분께 경배하고 기도하고 그분과 교제를 나누는 그리스도인들 이런 사람들이 금으로 쌓는 것이요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양육하고 보살피는 이 일을 게을리지 않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은이나 보석으로 짓는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귀한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옛날 그리스도인들이요. 비록 이 땅에 해가 지고 어두워지더라도 하늘의 무수한 별들이 나의 면류관이 있어요. 우리 한국도 보면 말이죠. 별 하나, 별들, 내 별, 뭐 누구 별 그랬잖아요. 이 별은 너의 별, 뭐 내 별은 저 별은 너의 나의 별, 뭐 이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하늘의 무수한 별들이 나의 면류관이다. 면류관이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뭐 동화 같은 얘기 들리지만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우리 다 알지만 찾아봅시다. 다니엘서 12장 3절 보겠습니다. 왜 별이 반짝반짝 빛납니까? 12장 3절. 우리가 보라는 얘기입니다. 공해 때문에 별이 안 보입니다. 요즘에. 12장 3절 보면 현명한 자들은 창공의 광명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의로 돌이키는 자들은 별들처럼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 의로 돌이킨 게 뭐죠?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이런 사람들은 별들처럼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 그러면 우리가 별을 볼 때마다 아, 저 별이 나의 별이 돼야 될 텐데 저 별이 결국 면류관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별이 많습니까? 얼마나 별이 많아요? 과학자들이 보면 볼수록 더 많지 않습니까? 새로운 별이 막 그냥 생기면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우주 2층천에 허블망이고로 볼 수 있는 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알 수 없어요. 엄청 은하계 은하수가 뭡니까? 아주 별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구름처럼 보이는 거예요. 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를 셀 수 있다면 네 자손의 수는 셀 것이다. 네 자손은 하늘의 별들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 땅에서 보석을 메고 다녀도 소용이 없죠. 이런 적이 있다고 그래요. 무슨 얘기인데요. 어떤 구원받지 못한 어떤 자매가, 어떤 여자가 가짜 보석을 이렇게 목걸이에 걸고서요. 오늘 우리 저 무도회 가자. 우리 놀러 가자 그랬대. 그랬더니 동생이 뭐라는가 하면은 그것도 좋지만 나는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진짜 보석 목걸이를 받으면 그걸 목에 걸고 갈 거야. 그때 진짜를 받게 되면은 그때 주님과 춤추러 갈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얘기하면 너 미쳤냐 그럴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그 사람이 미친 게 아니라 가짜라고 그러고 무도회에 가는 사람, 그거 즐기러 가는 사람 미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확실히 깨닫고 확실히 행해야 되지 지식으로만 놓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관해서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그 죽였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하나님이 거기 계신데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지식적인 그리스도인이요. 이것은 바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요. 종교인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실질적으로 얘기해요. 눈먼 사람이 고침을 받으니까요. 그 바리새인들을 가르쳤어요. 가르쳤어요. 바리새인들. 눈이 뜨니까 가르쳤어요. 바리새인들이 야 네가 얼마 전까지 소경이는 놈이 말이지 나를 가르치려고 그랬어요. 왜? 눈을 뜬 사람은 봤기 때문에 가르칠 수 있어요. 눈을 뜨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많이 알아도 자기도 모르고 남도 가르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들은 정말 본 곳을 증거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감동을 줄 수 있어요. 감동을. 거듭난 사람이 감동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 성령을 통해서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짓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 만날 때 모두가 상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상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체적으로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이제는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하늘의 모든 것을 다 재료를 보내놔서 하늘에서 집이 지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온전하게 지을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달려가기를 달리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달려가기를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다고 그랬습니다. 이는 바로 의의 면류관이 내게 예비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주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에게 돌아보십니다. 누가 간절히 사모하겠습니까? 집을 하늘에 올려놓고 주님이 오실 때 그것을 보기 원하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 가운데 우리가 다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테이블 듣는 사람들에게도 통일한 은혜를 주시고 깨닫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하며 기도합니다.